하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함 그렇게 정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아닌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행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송구영신예배예요.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12월 31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송구영신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낮에 그 예배를 대신해서 드립니다. 송구영신이라 하는 의미는 송구하옵니다 할 때 그 송구가 아닙니다. 보낸다는 거예요. 과거 묵은 해를 보내고 영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함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이 부분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면은 다섯 가지 책이 있는데 그 마지막 책이 신명기이고 그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 34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끝나는 부분에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모세의 죽음은 그가 늙어서 노쇠해서 기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120세인데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특이한 기록을 남깁니다.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두 눈도 시력이 정상이었고 기력도 정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120세가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노화 현상이나 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사명과 임무를 다 했기 때문에 주께서 데려가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 이제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지난 40년간 하나님의 종으로 중생때의 그의 백성을 이끌어왔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해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인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다 이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광야에서 가다에서 머물 때 백성들의 그 거역적인 행동에 분노하면서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대신에 막대기로 반석을 이렇게 두 번 내리치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실수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섬겼으며 주님은 그를 특별한 은혜로 대합니다. 자, 요약하면 모세의 죽음은 노화 때문에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하면 힌트가 신명기 34장 9절에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지금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왜 모세가 죽었는가? 잘못도 노화도 아닌데 힌트는 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차원의 인물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자리를 비켜줍니다. 참고로 여기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름을 얻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지닌 호세아예요. 그 앞에다가 여호와의 약자에 해당하는 여자를 붙여서 여호세아.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라 부릅니다. 호세아와 여호수아의 차이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심 이런 뜻이에요. 호세아의 의미는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슈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슈아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아, 우리 한글로 예수 똑같은 이름입니다. 의미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동일한 메시지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덧붙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의 이름을 왜 예수라고 짓게 했다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호세아도 구원의 의미이고 여호수아도 구원의 의미이고 예수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OG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And you will name him Yeshua 그렇게 했습니다. 자,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요.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구원에게 자리를 양보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구원에게, 은혜에게 자리를 양보해요. 그것이 모세의 죽음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는 2023년 마지막 날 옛것을 마무리하고 떠나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다 믿습니다. 2023년은 그 사명을 다했어요. 어떤 행태로든 이 365일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명을 다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모세가 자기 사명을 다하고 죽었고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들어섰듯이 우리에게는 이제 2023년이라고 하는 365일을 주님의 손에 넘기고 새로운 차원의 한 해, 여러분 2024년이 하루 더 있다는 거 아십니까? 366일이에요. 6년이 있기 때문에 하루가 더 있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5, 6절 잠시 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푸올 맞은 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매장되었고,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덤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 목적은 왜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는가 하면, 모세의 무덤이 숭배 대상이 될까봐. 원래 목적은 그래요. 숭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했지만,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이 송구 영신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2023년 주님의 손에 넘어갔어요. 반성하고 참고하고 그것을 근거로 새롭게 마음을 다시 넣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롭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새 출발을 하라는 겁니다. 이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과거는 힘이 셉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힘이 세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지난 시간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의미로 칭찬이나 뭐 형통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뻑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고요. 아니면 나쁜 의미로 실수와 실패에 대한 좌절과 정죄의 마음은 나를 돌아볼 때마다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자기 혐오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14절까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헌신했을 때 그의 과거, 학력, 업적, 경력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의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자꾸 돌아보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주하게 만들면 경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과거에 용서받기 힘든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 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과거가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후회와 자책감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것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랑거리이든지 부끄러운 죄책감이든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모세 사망처럼 주님의 손에 건네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 내가 내린 결정, 사용한 시간, 내가 한 말과 생각, 제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때 2022년보다 2023년이 더 알차게 보냈더라고요. 평가를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고할 따름이지 저는 안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모세의 시간은 가고 새로운 차원의 여호수아의 시간이 펼쳐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슷한 모습은 있겠지만 여호수아의 시간은 다릅니다, 여러분. 모세와 오버랩하는 유사한 모습이 보이겠죠. 모세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갔을 때 그 옆을 지킨 장본인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알던 하나님을 요소가 합니다. 그래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차원의 리더십입니다. 다른 차원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잠시 한번 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요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와 대조적으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요수로 말미암아 왔다. 이제 모세가 자기 모습을 감추고 요수아가 등장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2024년은 다른 모습으로, 비슷한 측면이 있겠지만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것이다. 제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아마 오클랜드에서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요. 또 이것을 소개하면 따라쟁이들이 하려고 하겠죠.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아해할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구절들을 주목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은 완전히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40년 동안에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전체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아스파트가 깔린 도시 사이를 그런 게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이 옷이 40년 동안 옷장에 고이 그냥 보관만 해도 탈색이 되거나 뭔가 이상이 생깁니다. 근데 40년 동안 광야를 이동하면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20, 30도 오르내리는 바로 그런 사막 날씨에 이것이 가능했다고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다. 이 40년 동안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6시간 트레킹 해본 분들은 알아요. 견고한 신발, 양말을 제대로 갖추고 걸어도 물집이 잡히고 발이 부르트요. 근데 여기서 40년 사막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쉴 때도 있었지만. 근데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플러스 아이들, 여자 이렇게 포함하면 한 200만이 되었을 텐데 40년간 한 사람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으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연 실제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에 이 기록이 과장되었거나 거짓이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기록되었고 우리 손에 성경의 형태로 주어졌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저는 신명기 8장 4절을 암송하면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할 때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출애굽한 백성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들을 동일하게 어떤 능력의 제한이 없이 행하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역사가 가능함을 확신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능했던 일 우리에게도 가능하다. 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이것을 확신하고 새해 2024년 366일 동안 그분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주님은 동일하세요.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내년 366일 동안 어떻게 대접하느냐,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새해가 되면 보통 Happy New Year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Happy New Year. Happy라는 것은 행복한, 즐거운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즐거운, 행복한 새해 되시기를요, 이런 뜻이죠. 여기 Happy라는 의미가 항상 기분이 좋고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슬픔이나 아픔도 없는 그런 의미예요. 저는 이 Happy New Year 자체가 성경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아무 일 없이, 아무 저항 없이, 전쟁 없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요? 아니에요. 전쟁을 수행합니다. 엄청나게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즐겁고 기분 좋고 문제가 없는, 슬픔이나 아픔이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2024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도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복 전쟁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와 도전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와 있다, 이런 설교를 열 차례 이상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학교 역할을 지금 이 땅이 하고 있다. 알을 깨고 나온 그 새끼 독수리가 아늑함 보금자리를 차지하고 그게 안주합니다. 어미가 사냥해 온 음식 먹으면서 그곳에 머뭅니다. 독수리는 생리적으로 그 안에 어떤 내재적인 그 설계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자라서 날개를 펼치게 되면은 2m 정도의 거대한 독수리로 변화하는 것이 섭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둥지 가운데 그냥 어미가 주는 그 어떤 벌레나 이런 것을 받아 먹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언제 이 새끼 독수리가 거대한 날개를 가진 독수리로 언제 어떻게 변모되는가? 어미 독수리에 의해서 둥지가 파괴됨으로써.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과연 나쁜 일일까요? 2024년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워두셨을 거예요. 내가 예수 닮아가는 극적인 전환점이 마련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4년에 디자인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언제 나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모될까? 무엇이 계기가 되어서 그 일이 이루어질까? 혹시 주님께서 새해에 이런 거대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은 아닐까? 신명기 8장 4절에 말씀하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모세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려서 그것이 정복 전쟁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삶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배우고 경험할수록 이 확신은 점점 커져가는 거죠.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가까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뢰하는 작업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뜻은 히브리어인데요. 우리와 임 with 우리와 마누 함께 하는데 엘 누가요?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임마누엘 God with us.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획하시고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드릴 테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복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그 불규칙은 우리 정신건강에도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패턴화되어야 되거든요. 짧은 구절에도 좋으니까 역시 내 삶을 주장하도록 어떤 가반하도록 허용해야 돼요. 그 구절이 저는 내년을 위해서는 잠언 3장 6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텐데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임마누엘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거예요. 동행하실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를 내가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이 구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런 상황에서는 답이 없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나 이거는 정말 생소해. 어떻게 하지? 생각 자체에 어떤 대안이 없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저는 여러분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영역을 많이 디테일하게 확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까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미국에 입양된 한국의 고아 맹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김웩스라는 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입니다. 3살 때 한국에 전쟁이 터져서 피난 가다가 인민군 포격을 가하는 와중에 불이 번쩍하잖아요. 섬광에 이 아이가 실명을 합니다. 3살짜리 아이가. 처자를 이끌고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도망을 치던 중에 좌절한 아버지가 이 가족들을 다 함께 죽기로 결정을 내리고 달려오는 트럭 앞에 온 가족을 모아놓고 집단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합니다. 이 아이와 여동생을 강물에 던졌는데 동생은 떠내려가서 죽습니다. 겨우 구조된 이 윅스는 대구에 있는 월드비전 장애자 고원에 위탁됩니다. 홀트 아동복지 주선으로 10살 때 1957년에 조지 윅스 부부 미국 가정에 입양됩니다. 입양 2년 뒤엔 12살 때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한 달간 이어진 빌리 그레한 목사님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12살 때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해서 성악가가 되어 맹인인 상태죠. 그 후 LA에서 열린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특별 초청되어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 뒤 빌리 그레한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찬양과 간증을 하는데 1984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그때 100만이 넘었죠. 빌리 그레한 집회에서 통일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은 한국말을 못해요. 미국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말 가사로 찬양을 합니다. 그가 이런 간증을 내요.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인도하는 분을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곧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 지나간 기회, 지나간 실수 다 보내고 이제 새로운 차원의 366일을 맞이할 거예요. 2024년은 사명을 다했으니까요.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죽었듯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들었었듯이 우리는 어떤 행태로든 다음 해를 꽉 채워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년 이맘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지는 동일하신 그 주님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대접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을 믿기 때문에 김육수의 다음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메시지를 맺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366일 동안 주님께서 의미와 은혜와 평강과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